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제 40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는데 구약의 한 중간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쯤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라크 땅 바그다드 있는 그쪽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열두 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끝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쯤 지난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부르는 엄청난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섬기는, 영어로는 미니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터, 섬기는 자. 모세 섬기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약 26년에서 28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 백성을 요르단강 동쪽에서 요르단강 서쪽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다는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기 24장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미약한 존재를 우상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또 본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신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를 쭉 설명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지금의 바그다드 있는 데서 섬기던 여러 가지 그 잡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시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먹여주시고 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이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된 것을 본인들이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다시 말하냐,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나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아서셔서 너에게 해를 입히시고 너희를 소멸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펄쩍 뛰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는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국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죽기 전에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서너 절 넘어가면 31절에 비극적인 사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고 이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엄청난 불순종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임하는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지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될 그런 책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옆에 있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 27절 또 가서 보시면 므낫세도 벳산과 그곳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쭉 이렇게 하면서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했다. 29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30절에도 스불론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31절도 아셀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32절 아셀 족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족속들과 함께 같이 살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도 말하기를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21절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23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사사기에 가서 보니까 쫓아낸다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추방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허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때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때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사기가 언제 기록이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 기록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이걸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적어도 300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됐는데 그 300년쯤 지난 그 시대까지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만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사사시대가 다 끝나는 이런 시대가 될 때까지 무려 300년 이상이나 쫓아내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책이 기록이 됐냐, 주전 1100년경에 기록이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영어 책의 이름은 젖쥐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젖쥐. 우리 야구 이렇게 뭐 축구하면 심판 있잖아요.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자,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재판관. 우리말로는 사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재판관을 사사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망, 그 다음에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요 시간이 있습니다. 한 300년 조금 넘는 이 시간에 이 가나안 족속들, 이교도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런 지도자를 젖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법정에서만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왕국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재판관들이 거의 왕이나 비슷한 이런 수준의 지위를 가졌고 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사람마다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었다, 또 13명의 사사가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사사기에는 12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사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오고 아비멜렉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재판관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이 엘리라고 한 사람, 사무엘기 처음에 나오는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도 재판관이다 해서 재판관이 총 14명에다가 불법으로 재판관 역할을 했던 아비멜렉까지 합쳐서 14 플러스 하나, 요 정도가 전체 재판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사사기는 왜 기록이 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한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린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의 이제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정정치 시대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일단은 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왕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느 면에서 내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을 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왕이라고 하는 킹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왕 대신에 왕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 등장을 하냐, 이스라엘이 이교도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이 될 때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해서 적군을 쳐야 되는데 그럼 누가 있어야 되잖아. 입다와 같은 이런 그 재판관이 있어야 장수로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또 이교도들이 이제 진멸하시기 위해서 대장을 세우는데 이런 그 대장이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핵심장은 이제 2장인데 2장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이제 죽는 그 시점, 이 시점이 이제 이스라엘 배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진짜 왕도 없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다 내 힘으로 다 잘 할 수 있다 그러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지금 교회들도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눈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드라마도 하고 쇼도 하고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는 레슬링도 하고 이 예배 시간이 이 공간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자기들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거니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한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년, 320-30년 되는 이 기간에 정기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백성이 입다와 같은 경우에 도저히 나가서 암몬 자손하고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이런 일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의 이교도들 내쫓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일인데 내쫓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허리에 이제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혔습니다. 여기 사사기 특별히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러면 미가라고 한 사람의 사건이 나오고 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뻔한 그런 위기 동성애 사건이 나오고 정말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마음대로 행한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부르고 모압 사람도 부르고 가나안 족속들도 부르고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최종적으로 이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아니면 그 지파들의 일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사람이면 다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뭐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어떻게 해요? 돌이키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구조해 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을 포함하면 15명, 아비멜렉을 빼면은 14명의 재판관들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엘리하고 사무엘이 사무엘기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처백에서 기드온이 낳은 이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 엄청나게 사악한 자예요. 엄청나게 사악한 자. 자기 아버지가 아들 70명을 낳는데 그 70명 그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이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법으로 치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성경 끝에 가서 보시면 연대기표가 있습니다. 그 연대기표에 가서 보시면 BC 1424년경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BC 1095년경에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왕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 사망부터 이때까지가 약 330년. 그런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한 20년쯤 지났으니까 대략적으로 사사기 온니엘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이야기는 한 310년 정도, 그 정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연대별로 분류가 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연대별로 기록이 된 책이 아니에요. 연대별로. 그래서 사사기 17장에서 18장 미가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오늘 읽은 삼손 이야기는 이 사사기 그 연대로 봤을 때 맨 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맨 끝에. 그래서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40년 동안 통치받는 그 일이 끝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40년을 끝내는 그 일을 촉발하는 그게 뭐냐, 삼손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삼손과 사무엘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 연대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죽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도 이제 등장을 하고 사무엘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삼손의 죽음과 더불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거, 이거를 종식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걸로 연대기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사사기 13, 14, 15, 16은 연대로 봐서는 사무엘기 바로 전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백성이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야. 계속 연거푸 타락하고 반성하고 타락하고 반성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왜 백성이 타락을 할까? 왜 백성이 타락할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일단 왕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정정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직접 통치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리인으로 누굴 뒀냐? 재판관들을 뒀는데, 이 재판관들이 가서 보시면 물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은 여러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유명한 그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는데 아들이 70명이고 첩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 70명이 여러분 한 아내에게서 나오겠어요? 1년에 하나씩 나도 70년 동안 한 아내가 나야 되는데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 아내를 뒀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 지도자로서의 그런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8장 23절 가서 보면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하니까 백성이 기드온한테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치리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왕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왕이 되는 걸 겸손히 거절을 했는데, 실제 사는 삶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 가서 보면 백성이 전리품을 줍니다. 전리품,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라도 좀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전리품을 이제 받아요. 그럼 뭘 만들었냐?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 사실상 우상이 돼서 이스라엘을 올가면은 올무가 됐다고 사사기 8장 2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구출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타락하고 처첩을 많이 두고 이런 에봇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중에 미가라고 하는 자는 이런 그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장 3절에 야일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이 30명이라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여러 아내를 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30명에게 30개 도시를 통치할 권한을 줬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특권 세습을 한 거예요. 특권 세습. 그 다음에 1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입산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라니까 60명이에요, 60명. 그런데 이 60명의 자녀를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해서 정략적으로 어떤 동맹을 맺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도자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13절 가서 보면 압돈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이 나오는데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고 아들 손자가 7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 당시엔 나귀는 보통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왕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탈 수 있는 건데 아들 손자가 70명이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버지가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구출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의심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이 우리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냥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도덕과 윤리와 이런 그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자동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첩이 나온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는 그러니까 한 아들만 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돌 어떤 큰 바위 거기다 놓고 뭐 머리를 쳐서 죽였든지 하여튼 생각하고 69명을 다 죽이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다. 이게 재판관들의 시대에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 권사들, 직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나라 같은 경우도 재판관들, 사법부, 또 이거 법을 세우는 국회, 그렇죠? 그 다음에 장관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지도층 인사들이 다 부패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혀 남겨주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재판관들의 시대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여기 누굴 남겨놓고 죽냐? 아이들 남겨놓고 죽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유산을 줘야 되겠냐? 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이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재판관들의 이 시대처럼 부패한 것과 같은 사회상이 나타나고 온 백성이 계속해서 괴멸됐다가 겨우 살아나고 괴멸됐다가 겨우 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을 읽었는데 이건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순서로 따지면 12번째 재판관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40년 다스린 기간 중에 후반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낸 그와 같은 인물이 이 삼손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가서 보시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이제 넘겨주셨어요. 이때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가서 보시면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 맨 위에 있는 북쪽에도 단지파 반쪽이 있고 그 다음 유다지파 있는데 중간쯤에도 단지파 반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북쪽에도 많이 있고 남쪽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단지파가 아니고 이 남쪽에 유다 근처에 있는 소래 골짜기 뭐 에스다올 이런 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지파 근처에 있는 그 단지파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나사렛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심지어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엄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정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와 같은 존재로 이 아들을 키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14장에서 이제 15장은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삼손이 이제 점점 자라날 때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면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교도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장에는 딤낫이라는 곳에서 어떤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시려고 삼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삼손의 아내가 된 그 여인, 그 여인을 정말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게 되고 삼손이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이제 죽여서 그래서 수수께끼를 이제 풀었을 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에 이제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충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우 꼬리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 밭을 태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여기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왔다.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장사였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재판관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안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욕정, 정욕 이런 것들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관계도 갖고 갑자기 분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사람을 1,000명을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보복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게 삼손의 그 육신적인 그런 약점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16장으로 가서 16장 이제 초반부에는 어떤 창녀와 함께 또 악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그 일,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삼손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세 번이나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삼손이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자, 15절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자기 말들로 그를 압박하고 그에게 조르므로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됐다. 정말 성경에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His soul was vexed unto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도 졸라갖고.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항복했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그녀에게 고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낸 자고,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자라온 그런 사람이다. 포도 껍질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야. 삭도를 대지 않았고, 그래서 머리털이 이렇게 길고, 이거를 제거하면 그럼 내 힘이다, 내게서 이제 떠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결국은 삼손의 머리 털을 다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걸 모르고 19절 가서 보니까 참 참담한 일이 나오죠. 그녀가 그를 자기 무릎에 누워 잠들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난 거예요. 그러고선 늘 하던 대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다. 삼손의 그 참담한 모습 한번 보세요.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여기 눈들, 아이즈라고 돼서 한 눈만 뺀 게 아니라 두 눈을 다 뺐어요. 두 눈을 다 빼고 그를 가자,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유명한 도시 중에 지금 가자 지구라는 데 아시잖아요. 그 가자 지구, 그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쪽쇠로 결박하고 그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니, 소처럼 맷돌가는 그런 짐승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러고선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관을 세웠는데, 이 재판관마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런 그 책무를 잊어버리고, 그 어느 면에서 창녀 그 여인에게 이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결국은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래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이러한 그 신세로 전락한 내용이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 참담한 상태에 삼손을 그냥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됐냐, 그들이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날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날, 많은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향연을 베풀고 노래를 하고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삼손이 28절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을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two eyes라고 아예 두 눈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거, 이 원수를 즉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둥을 잡고, 그리고 쓰러지게 될 때 자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음으로써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한번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였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반전의 기록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1장 32절에 가면 삼손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삼손도 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아벨이나 이런 사람 한두 명 빼고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여기 자기 죄 때문에 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됐냐? 그가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표출해서 보이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삼손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그 인간의 무능력, 무능함 속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인간의 무능력, 그 다음에 이 무기력함이 저 극도로 가장 클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손이 그랬거든요. 타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착한 사람만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이 고레스 같이 바빌론 페르시아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교도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남용이 되면 결국 사람의 파멸을 부른다는 거. 삼손이 왜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파멸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이것이 어느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힘이 함께 할 때는 그것이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됐지만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 힘이 오히려 그를 잡아매는 올무가 돼서 결국 두 눈이 다 빠지고 노예처럼 전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해야 그 선물과 그 은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실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사람 보기에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순간에도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승리를 그에게 안겨다 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뽑은 거 여기에 대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악이 가장 극도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금 삼손이 당했던 그런 그 위기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람을 한성 감옥 5년 동안에 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한반도 땅에 이 성경에 입각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투철한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한반도 땅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미국인 선교사들 포함해서 이 기독교 없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망명생활하고 하고 1945년에 들어온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국가, 이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으로 6.25 동란이 3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5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약 14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유엔군 전사자가 4만 명 이상이 죽고 미군이 적어도 3만 7천 명이 죽고 이산가족이 무려 1천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은 호열자와 같다 그랬어요. 콜레라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엔 콜레라가 휩쓸고 가면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콜레라와 같다. 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에 매지 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경제가 번영하고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체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정치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대통령이 이 땅을 다스린 동안에 가장 크게 부흥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통일한 게 반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다 잊어버렸듯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1987년 민주화라는 이름의 가짜 민주화 이후에 사상적으로 북한 김일성 주사파 숭배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진지전을 펴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당, 학교,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 장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 선관위, 사법부, 뭐 국회 말할 것 없고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모든 곳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곳곳에 좌익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사사기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나라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냐?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그대로 살아남을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로 바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등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가 전복이 되면 그 국가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신과 그 다음 우리 자식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고의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말을 준 만일 주를 섬기는 것,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저 중공의 시진핑이 하는 그거, 그렇죠? 그 섬길자를 너희가 오늘 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이 주신 체제를 택하리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기 속에 빠졌어요. 삼손처럼 두 눈이 다 뽑혀있는 그런 상태에, 짐승처럼 지금 노예처럼 정말 이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삼손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바꿔놓고 두 눈 뺀 것을 이 땅을 집어삼키는 걸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짐승처럼 돼서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들어주십시오.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사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단번에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대선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외쳐야 될 것 같은 간구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될 때 역대기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사악한 길들,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등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무상복지, 무상의료 해서 모조리 다 나눠서 부자들 거 다 빼앗아서 소유권 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체제 시스템 이런 거 다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런 모든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땅을 강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 체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